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의 네 번째 순서로 이승만의 동지회 활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대한인 동지회는 하와이 및 북미의 대한인 국민회와 함께 중요한 한인단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동지회의 위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승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회는 어떤 배경에서 설립이 됐을까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홍선표 박사는 동지회가 설립이 되는 배경은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관계, 임시정부를 둘러싼 바깥 세력들과의 관계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승만이 미주에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임정의 대통령이었지만은 한 번도 상해에 부임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오라고 하는데 독립운동이 바쁘니까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제 가야 될 시기가 왔어서 1920년 12월에 상해로 들어가죠. 그리고 21년 5월까지 임시정부 요원들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임시정부를 실제로 대통령으로서의 행사를 하지 한 6개월 동안 그때에 임시정부에 대한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계속 그 임정 내에 있는 자신의 측근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현경인데 하와이 지방 총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미 그 전에 상해 임시정부로 파견이 돼서 임정의 내부 사항을 속속히 이승만에게 알립니다. 계속 내부 정보를 그때 편지가 한 28통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임정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죠.
초기 임정의 내막을 속속들이 보고해온 안현경은 상해로 떠나려는 이승만을 도와 상해 임정의 상황과 정세에 대한 세세한 보고는 물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직접 상해에 체류하는 동안 겪은 현실은 안현경을 비롯한 상해 통신원들의 보고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다시 홍선표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첫째는 임시정부의 조직 정비와 재정 확보, 향후 독립운동 방향 이런 걸 둘러싸고 임정 강요들 간의 의견이 상당히 합이 안 되고 불일치된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기 때문에 뭐 거의 결별 수준이라는 상황을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동희 국무총리였는데 등 그 사회주의계 세력들이 세력을 크게 확장을 하고 있었고 이 세력들이 반이승만 세력으로 결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시정부 밖에 특히 북경 베이징에서 반인정 세력이 결성이 되고 있었어요. 박용만, 신채호, 신숙 등이 북경군사통일회의를 결성을 해서 반인정과 함께 반이승만 활동을 주력하고 있었죠.
군사통일위원회는 표면상 연해주와 북만주에 흩어져 있던 무장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을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개혁과 이승만의 타도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직면해 있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홍선표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네 번째로는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안창호가 임시정부에 그 참여를 하는데 이 안창호가 이승만과 협력하면서 경쟁의 상대였어요. 경쟁만 한 게 아니라 협력하면서 서로. 그런데 안창호를 보니까 흥사단 그 원동위원부를 결성을 해서 안창호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임정 내와 외부에서 임정 개혁론이 대두를 합니다. 임정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상해 내 박은식, 김창숙, 원세훈 이런 인물들이 14명이 21년 2월 달에 이승만이 상해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해가지고 임시정부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죠. 이것은 나중에 23년에 국민대표회의 개최로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이승만은 결국 1921년 6월 29일 하와이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돌아온 즉시 동지의 설립에 착수한 것을 보면 상해 체류 경험에 비춰 임정의 현상 유지 방안만으로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해 임정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승만은 도미 직후 자신만을 위해 절대로 지지해줄 강력한 정치단체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는 결국 동지의 창립으로 이어지는데요. 다시 홍선표 박사의 설명입니다.
21년 6월 29일 날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이승만이 상해 임정에서 돌아온 걸 기념을 해서 21년 7월 7일 날 호놀룰루에서 이승만 환영식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대한인 교민단 총회관에서 약 한인 대표들, 하와이 한인 대표 39명이 모여서 위화회라는 이름으로 환영회를 개최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승만 임정 대통령과 임시정부 중심으로 대동단결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단체를 결성을 하자 한게 동지회 설립을 결의를 한 거죠, 이날. 그리고 그래서 동지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 후 7월 14일 날 민찬호, 안행정, 이종관을 명의로 해서 15개조의 동지회 규정을 발표를 하지요.
그런데 15개조 동지의 규정에 나타나는 동지의 설립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상해 임정을 옹호하며 대동단결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운동사 연구가 홍성표 박사는 이는 대외 명분용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때 그 동지회가 설립되는 목적은 뭐냐? 제1조 목적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목적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옹호하며 대동단결을 도모한다, 이걸 주장을 했었어요. 이게 설립 목적을 내세운 거예요. 근데 이 대외 명분을 이때 임시정부를 옹호한다, 명분이 참 좋고, 이때 이를 위해서 대동단결을 도모한다, 좋은 목적이에요. 근데 이때 대동단결에 담긴 의미는 임정 옹호는 곧 현재 임정 대통령인 이승만을 옹호하는 것과 같았고, 대동단결은 이승만 중심으로 대동단결을 한다는 의미가 사실상 내포되어 있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때 조직 목적에서. 그래서 동지회를 조직을 할때 회장이 없는 거예요. 회장이 없고 주무원, 서기, 재무로만 구성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개편해서 동지의 중앙부를 만들어서 이사원 제도를 만드는데, 그때도 중앙부장이 대표 역할을 했고, 실제 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는 누구냐? 나중에 정강을 만들 때 총재인 이승만을 동지의 총재로 사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지의 첫 출발부터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단결을 일으키고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다라는 점으로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동지회는 1924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일 대표회를 통해 조직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동지회는 이 자리에서 정강을 만들어 조직 이념을 재정비하는데요. 동지회는 정강에 이어 4대 진행 방침도 정하는데요. 3대 방침과 4개 정강의 특징과 관련해 독립운동사 연구가 홍선표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3대 정강, 4대 행동 방침 해서 동지회를 새로 규정을 하는데, 문제는 동지회가 21년 7월 달에 규정을 만들어서, 동지회 규정을 만들 때는 제1조가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대동단결을 도모한다라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임정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3대 정강에서는. 그래서 대업 성취를 위해서 한 분명한 목표 설립이, 당초 설립 목적은 임시정부였어요. 임시정부 옹호하는 건데, 이게 없고 동지를 확보하고 지위에 복종하고 일치된 행동을 하고 경제활동하고, 결국은 뭐냐면 이 동지 및 하와이 한인 대표회에서는 동지회를 총재 이승만을 중심으로 동지들을 새로 결집시키고 다국다적의 한인 경제 건설을 도모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것은 결국은 이승만 탄핵을 앞둔 동지의 어떤 독자적인 활동 방침을 미리 제정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끝난 뒤에 25년 3월에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탄핵 조치하면서 면직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승만과 임시정부는 결별을 해요.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이승만 네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의 동지회 활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